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였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 여종 애굽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처부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하매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의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의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 곁 곧 술길 샘문 곁에서 그를 만나 가로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가로되 나는 나의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뵈었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이 가데스와 베레사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에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이었더라. 아멘. 오늘 16장 모두를 공부할 텐데요. 이 16장을 배경으로 해서 많은 신학적 담론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신학적 논의를 배제하고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 위주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 원고가 세 번째 설교 원고예요. 두 번째 설교 원고까지는 어제까지 다 찢어버렸고 다시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운 그런 언어로 또 그런 내용으로 다시 작성을 한 거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실한 계시를 받았어요. 하나님은 쪼개진 재물 사이로 홀로 지나가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 당신 자신의 쪼개짐으로 완성해 내실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런 엄청난 경험을 한 아브라함이 16장에 와서 또다시 커다란 실수를 해요. 아내 사라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린 것입니다. 이 모습이 인간 측에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알량한 믿음의 실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주도권을 하나님께서 쥐고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큰일 나는 거죠. 그렇죠? 15장에서 이미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계속 이런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오늘 본문의 내용도 역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탄생하게 되는 약속의 자녀 교회의 탄생 이야기를 에피소드화시켜 보여주는 그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성경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런 말미암은 교회의 탄생 그것만 찾아내시면 돼요. 여러분. 제가 그 증거를 대드리겠습니다. 이 창세기 16장의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하죠. 갈라디아서 4장 21절 보세요.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일가를 하는 거죠.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이스마엘과 이삭이죠.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누구예요? 하갈.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사라 낳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누구예요? 이스마엘.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삭이죠. 이것은 비유니 보세요. 창세기 16장의 내용은 비유를 담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시내산은 뭐예요? 율법을 받은 산이니까 그렇죠?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하가가 하갈이에요. 그게 헬라어로 하가예요.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 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말하는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사라가 지금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자예요.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구로치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이사야서 54장 1절이죠. 그죠? 구로라는 것은 애 날 때 하는 진통의 소리예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우리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약속의 자녀다.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이스마엘이 성령을 따라 난 자를 이삭을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우리도 핍박받는단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은혜가 아닌 인간의 육신에서 비롯된 세상의 힘, 방법, 열심 이건 다 버려라, 쫓아버려라 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정확히 구분을 해주세요. 그런지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사도 바울이 잘 설명해주고 있죠. 창세기의 내용을 사도 바울이 지금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와 하갈, 이삭과 이스마엘의 이야기는 율법으로, 다른 말로 인간의 힘을 의지하여 행복에 이르려 하는 자들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행복의 근원을 삼게 되는 교회의 이야기인 거예요. 이제 이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조금 감이 잡히시죠? 그죠? 반언하면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말미암게 되는 것이지 스스로의 노력이나 열심을 근거로 탄생될 수 없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17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후에 생식기가 쪼개진 후에, 그건 죽음이라 그랬죠? 쪼개진 후에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 교회는 인간의 생식 능력, 인간의 힘, 열심에 의해 태어나는 거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 여기서 여러분이 잘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어요. 제가 지금 약속의 자녀인 교회의 탄생을 행복이라는 단어와 혼용해서 썼어요. 그렇죠? 약속의 자녀의 탄생인 교회의 탄생이라는 그 이야기와 행복이라는 단어를 혼용해서 썼습니다. 약속의 자녀의 탄생은 참된 행복의 성취라고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인들이 교회로 탄생된다라는 것을 의미는 타락한 자들이 사망의 열매들인 고통 속에서 참 행복의 자리로 옮겨지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약속의 자녀가 탄생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구원은 죄로 인해서 엉뚱한 행복을 쫓느라고 고통 속에 빠진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참된 행복의 자리로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진짜 행복으로 옮겨지는 게 구원인 거예요. 우리가 행복이라고 잘못 쫓아가고 있었던 그곳에서 돌이켜서 진짜 행복으로 옮겨지는 게 구원이고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탄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행복이라는 단어와 하나님 자녀의 탄생을 혼용해서 쓰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각자가 추구하는 행복이 있죠. 그죠? 누구나 다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잖아요. 여기 계신 분 중에 난 불행하고 싶어요 이런 분 계세요? 없어요. 그건 정신병자죠. 그죠? 다 행복하고 싶어요. 그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은 자신들의 행복을 자신들의 힘과 이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여 찾으려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이들은 참 행복이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 순종하는 데에서만 찾아질 수 있음을 알고 예수만을 의지하며 그분 앞에 항복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 그게 다른 거예요. 다시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이 세상에 힘을 쌓아 행복에 이르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력을 충분히 받아 누릴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항복하는 거예요. 그걸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느라 자신을 희생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맛보게 돼요. 이 역설을 아세요? 내가 희생하고 손해를 보는데 기뻐요. 우리가 선교나 구제를 떠나면은 언제든지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세상 사람들은 그와 반대로 다른 이들을 밟아서 자신의 욕심이 채워지고 높이 올라가는 만큼 행복해져죠. 우리는 아래로 내려가는 만큼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을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잃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탄생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하는 성경 그 전체의 기술은 타락한 인간이 진짜 행복한 자리로 옮겨지는 일이 인간의 노력이나 열심에 의해서 이 세상의 것들을 쌓는 것으로는 절대 불가한 것이라는 말과 정확하게 같은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 앞에 롯, 엘리에셀, 이스마엘 이런 것을 내어놓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꾸지람을 듣는 것입니다. 내 힘을 이용하여 약속의 자녀를 자꾸 만들려고 하는 것, 행복에 이르려고 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고 내 안에는 경수도 끊어지고 나는 이제 마른 막대기가 됐어요. 99살이니까 이렇게 완전히 자기가 부인됐을 때 약속의 자녀가 탄생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까지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이 역사와 우리의 인생은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부인되는 과정인 거예요. 시퍼렇게 살아서 하나님 왜 내가 당신의 말만 들어야 돼? 하고 선악과 낼름 따먹은 그 자리에서 나는 이제 하나님 말만 듣는 게 가장 행복한 삶인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항복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할게요. 사랑하라 그러면 할게요. 용서하라 그러면 할게요. 선악과 먹지 말라 그러면 안 먹을 거예요. 그까짓 거. 이 자리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자꾸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은 그 성경의 수신자인 교회에게 무장 해제를 요구하는 책인 거예요. 자꾸 여러분에게 무장을 더해주는 책이 아니라 무장 해제를 요구하는 책인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없이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쏟아놓은 모든 시도나 열심이나 업적이나 힘 등은 절대 인간을 행복하게 할 수 없으니까 다 털고 하나님의 은혜 뒤로 숨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원래 창조된 창조의 목적이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 창조됐으니까. 그러니까 이 땅의 힘과 방법과 수단을 사용하여 자기가 원하는 세상적 행복에 스스로 도달하려 하는 이들은 진짜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는 것이고 맛도 못 본 거고요. 그 참된 행복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주어진다는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율법주의에 빠진 자들로 성경에 등장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의 그 내용이. 그리고 그 그림이 오늘 본문에 하갈과 이스마엘로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연결이 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절하고 자기 스스로 선악을 분별하여 스스로의 힘으로 행복과 만족에 이르겠다라는 반란이 바로 선악과 사건인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과 사라와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야기도 바로 다른 모양의 선악과 사건인 것입니다. 선악과 사건은 인간이 스스로 선악을 분별해서 스스로의 힘으로 율법을 지켜보겠다라는 하나님을 향한 도전인 거예요. 왜 내가 당신의 말만 들어야 돼요? 나에게도 능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라고 반란을 일으킨 거죠. 그렇게 타락한 인간들은 첫 번째 아담처럼 자꾸 자기 쪽에서 무언가를 내어놓아서 행복에 도달하고 싶어해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 지킴을 자기 의로 쌓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인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의 힘으로는 절대 거기에 이를 수 없다라고 성경 전체에 걸쳐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때 가장 행복한 존재인데 우리가 자꾸 우리의 생각으로 선악을 분별하여 어떤 게 행복인 것조차도 자기들이 결정하고 자기들의 힘을 이용하여 거기에 이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다 신기루인 거예요. 그거 아니다라는 것을 교회는 이 땅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행복의 조건으로 갖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에게서 자주 뺏어가시는 거예요. 이거 없이도 행복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근데 오늘날의 교회는 예수 믿음 그게 자꾸 주어진다라고 하니까 그건 믿음과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이 걸린 문제 아닙니까? 내가 듣기 좋다고 이걸 진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게 실용주의고 그게 프래그마티즘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성도는 이 땅에서 자신의 티끌됨을 인정하고 다른 말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가장 행복한 것이다라는 것을 열심히 배우는 거예요. 열심히 배우시는 거예요. 성도는 이 땅에서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힘을 사용하여 스스로 행복에 도달하려 하는 세상의 모든 시도가 헛것임을 배우고 가야 하기에 하나님은 이 땅에서 성도가 자신을 온전히 부인하고 세상의 헛됨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세상 힘의 헛됨과 인간의 무력함을 경험케 하세요. 그것이 인간들에게는 오랜 기다림으로 경험되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런 오랜 기다림의 시간이 허락됐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배려의 차원에서 우리에게 기다림과 어두움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이 세상의 헛됨과 나의 무력함을 절절히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존 칼빈은 믿음의 다른 말은 기다림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믿음의 다른 말은 기다림이다. 참 좋은 말이죠.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 즉 보이지 않는 것을 실체로 받아들이면서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보셨습니까? 못 봤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약속만을 의지하여 그걸 지금 보는 것처럼 사시는 분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실체로 받아들이며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요. 그렇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다른 말이 기다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기다림을 통해 성숙돼요.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인내하며 잘 기다려내는 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은 기다림을 통해 성숙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못 기다리고 조급증을 내는 사람들은 믿음이 성숙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 눈에 보이게 되는 날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날이고요. 근데 지금 안 보이잖아요. 그걸 지금 믿음으로 우리가 보고 기다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잘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나 굳건한 믿음 위에 서 있지 못하고 조급증에 걸려있는 사람들은 그 기다림의 시간이 답답하고 초조하고 때로는 절망감까지도 느끼게 하죠. 그렇죠? 예수 믿는 게 이게 뭐냐 이게. 이게 뭐가 행복해. 왜냐면 예수 믿고 여러분에게 일확천금이 주어진다거나 무슨 병이 갑자기 확 났다거나 이런 경험 별로 없잖아요. 그렇다고 뭐 기도 응답이 제대로 척척 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계속 내 주머니에서는 헌금으로 돈이 새어나가고 시간과 힘이 빠져나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서 손해죠.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러나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니까. 베드로후서 3장 9절 보세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의 약속은 더디다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보세요. 주의 약속의 특징이 뭐예요? 더딤입니다, 여러분. 더딤. 내 기도의 응답이 척척척척 그냥 기도하는 족족 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리스도인 아닌 거예요. 주의 약속의 특징은 더딤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야 믿음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더디다고 하나님마저도 부정하죠. 야, 하나님이 온다면 언제 오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세상의 조급증에 성도들까지도 부화내동하는 것을 우리가 왕왕 봐요. 그죠? 야, 이거 뭐 인스턴트 시대에 이렇게 즉각적인 응답이 없는 것은 기독교가 아무래도 뭔가 조금 수상해. 이렇게 빠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베드로 사도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더딤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참으심과 기다리심에서 기인한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창세전에 선택함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성숙하고 완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품에서 자유롭게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최선의 때에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부했죠, 이미? 그래서 역사는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이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제가 해놓고도 굉장히 훌륭한 말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역사는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지 않으면 이 역사는 애시당초 이렇게 존재할 수가 없죠. 지속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은 반드시 우리의 기다림을 수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행복은 오랜 기다림의 그 믿음을 지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 기다림 속에서 조급한 마음에 자꾸 세상의 행복들로 그 복을 대체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게 사라요. 그게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거기서 나온 게 이스마엘이고요. 우리는 우리의 꾀로 우리가 원하는 행복의 응답을 인위적으로 생산해내는 조급한 행동을 해서는 안 돼요. 아, 그 나라가 행복하다고 하는데 지금 내 생각에는 요로요로한 게 행복인 것 같아. 그래서 내 꾀로 자꾸 그걸 덥석덥석 잡아버리면 그게 하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쪼갠 고기 사이를 횃불의 모습으로 지나시는 그런 엄청난 언약의식을 보여주신 후에도 한참을 침묵하셨어요.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언약의식까지 행했으면 바로 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가나안에 들어온 지 10년이 되도록 자식을 안 주셨어요. 아니 하란에서 75세에 떠났죠. 그 이후에 25년 후에 주셨다니까요. 그럼 무슨 심통이에요. 줄 거면 빨리 주지.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가 적은 나이도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85살이고요 지금. 사라도 70살을 훌쩍 넘겨서 경수까지 끊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사라가 그러죠. 나는 이제 잉태 못한다라고 자기 스스로 이제 인정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자식 소식이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다 해도 아침이면 거울에 보이는 자신들의 그 늙어가는 모습과 그 속에서 아무런 말씀이 없이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침묵하시냔 말이에요. 차라리 안 주면 안 주겠다라고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든가, 준다고 얘기해놓고 약속까지 보여줬으면서 표징까지 보여줬으면서 왜 안 나타나냔 말이에요. 그러나 성도는 그때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생산치 못하였고로 시작하죠. 그렇죠? 그 전장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자식 줄 거야 하고 자기가 증거로 쪼갠 고기 사이로 그냥 확 지나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1절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생산치 못하였고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내가 이내 생산을 하였고 이렇게 시작해야 맞잖아요. 근데 그렇게 증거까지 보여줘놓고 16장이 아브라함의 아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치 못하였고로 시작을 한단 말입니다. 이게 교회에게 요구되는 기다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해놓고서 너무 바쁘신 관계로 그냥 잠시 잊으신 것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자기들의 힘을 모두 빼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게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힘 빼기 작전 속에서 계속 그것을 거부하면서 나는 힘 빼면 안 돼. 나는 계속해서 선악과 그냥 내 마음대로 따먹을 거야.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계속 징계, 파이데이아로 쳐가시는 게 바로 침묵의 순간이요. 어두움의 순간인 거예요. 그때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자기 꾀로 이 세상의 행복을 찾아서 그 소망을 대체시켜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가 그 기다림 속에서 자기들의 무력함과 불가능함을 깨닫고 오롯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당신께만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수십 년간 약속을 유보시켜버린 거예요. 기다려라, 기다려라. 그들이 이제 완전히 마른막대기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 99살, 사라 90살, 도저히 이건 과학적으로도 생물학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불가능 그 상태, 거기에서 내가 한다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99살 때까지 기다렸어야 되는 거예요. 못 기다려요. 우리는 못 기다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다가 성경의 수신자인 교회에게 이러한 사건들을 기록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기다려라. 아브라함은 못 기다렸지만 너희는 기다려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자꾸 그냥 내 인생은 어둠으로 점철된 것 같아. 내 인생은 정말 기다림의 연속이야. 잘 가시는 거예요. 계속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때에 진짜 행복이 그 어둠을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15장에 보면 캄캄한 어둠 속에서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다고 그러죠. 그때 하나님의 횃불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이 더 커 보이는 거죠. 더 밝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세상 속에서 자꾸 그 어둠을 경험하셔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참 행복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은 그 어둠 속에서 나중에 깜짝 놀라는 그런 상태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라는 그새를 참지 못하고 곧 자기의 꾀를 사용해서 또다시 인간 쪽에서의 작품을 만들어내죠. 하나님의 그 침묵은 참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사라는 자기의 여종 하가를 자기 남편에게 주어서 임의로 자식을 생산해냈어요. 사실 그렇게 주모가 자식이 없을 때 하속을 통해서 자식을 낳는 것은 당시의 자연스러운 관습이었어요. 그건 합법적인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얼핏 보면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준 것 같이 보이죠. 그죠? 그러나 2절을 보면 그게 아니라는 게 금방 나타나요.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않았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을 지금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라는 지금 원망과 불신에 빠져 있는 거예요. 굳건한 믿음 위에 서 있지 못한 사람들은 깨어있지 않으면,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때에 자기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하나님마저도 힘없는 늙은이 취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라는 그렇다 치더라도 아브라함마저 그러한 아내의 요청을 냉큼 수락을 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러한 아내의 불경한 요청을 거부하고 아내를 나무랐어야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내의 청을 받아들여서 아내의 여종 하갈과 동침하여 임신을 시켰어요. 그게 바로 아담의 모습이에요. 선악과 앞에선 아담의 모습이고, 자기의 힘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믿었던, 그렇게 자신들의 가능성을 피력했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 부인이 되지 않은 자아 노출된 자들의 모습, 그게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과 사라와 하갈인 것입니다. 자기들의 꾀와 자기들의 힘으로 약속의 자녀를 출산할 수 있다고, 행복의 고지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인내 속에서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일을 강행시키려고 할 때 마귀는 항상 우리가 덥석 잡을 수 있는 하가를 근거리에 준비해둬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다시스로 가려고 욧바로 내려갔을 때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도망가라고 배가 기다리고 있었다니까요. 그건 요나의 하갈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꾀를 사용하여 자꾸 그 하늘에 참된 행복을 이 세상의 행복으로 대체하려고 시도하려고 할 때 마귀는 여러분 주변에 그 하갈을 준비해 둔다고요. 그러나 그때 그거 잡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하갈은 내가 주님의 뜻을 나의 방법대로 이루려고 할 때마다 내 옆에서 기다리고 있는 내 유격의 몸종인 것입니다. 그게 하갈이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날 기독교를 통째로 먹어버린 율법주의요, 신비주의요, 기복주의요, 물질주의요, 실용주의 등인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이 세상의 것으로 대체하여 맛보게 해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제가 지금 상기한 것들인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금욕적인 생활과 왕성한 종교 행위가 자기의 행복을 보장해 줄 수 있을 거라 착각해요. 그리고 그것을 할 때 인간들은 묘한 쾌감을 느낍니다. 아세요? 여러분, 교회를 부흥시키려면 인간들의 그 쾌감을 자극시켜주면 돼요. 1년에 15일씩 특별 새벽기도 5회 실시하면 교회 금방 부흥합니다. 방법까지 가르쳐줘야 돼요, 이거. 교인들에게 헌금 강요하면 교인들이 나갈 것 같죠? 더 부흥해요. 죄인들은 그거 뭔가를 내가 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떳떳해진다라고 착각하거든요. 그러나 그건 율법주의인 것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해드리고 반대급부로 무엇을 받겠다라는 그건 아주 무서운 죄인 거예요, 그건요. 신비적인 경험을 해서 다른 이들보다 종교적인 우월감을 느끼고 싶어 하죠.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눈에 보이는 유치하고 치졸한 것으로 대체시키는 게 신비주의인 거예요. 신비주의가 뭐야? 눈에 보이는 걸 자꾸 보여주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걸 보면서 짜릿한 쾌감을 느끼죠. 나는 봤어. 믿음은 기다리는 거라니까요. 어둠 속에서 기다리는 거라니까요.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은이빨이 금이빨로 바뀐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개런티 해드릴게요. 믿음은 기다리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걸 실제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팔을 비틀어서라도 이 세상의 복을 얻어내어 하늘의 행복을 이 세상의 것으로 대체하고 싶어하는 기복주의.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들이 붙든 하갈들인 거예요. 그게 전부.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참된 행복과 만족과 기쁨과 안식과 위로여야 돼요. 근데 그 삶은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만 경험이 돼요. 내가 손해보고 내가 상하여 다른 이들이 유익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그때 우리에게 오는 그 행복으로만 경험이 된다니까요. 신부주의, 기복주의, 물질주의, 실용주의 이런 것으로 오는 행복은 그건 가짜예요. 신기루 같은 행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그 나라를 기다리면서 그 믿음에 의한 소망으로 지금 이 땅에서도 그 나라의 행복과 기쁨을 조금이나마 맛보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나라를 기다리지 못하고 믿음으로 그 나라를 향한 소망을 가지지 못하며 기쁨과 소망은커녕 불안과 초조함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우리 꾀를 쫓아서 행복과 기쁨을 찾아 나서게 되는 것이고 그때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유격의 몸종인 하갈인 거예요. 따라서 신비주의나 기복주의나 율법주의, 물질주의, 성공주의, 실용주의 등은 영적 조급증에 걸린 죄인들이 토해놓은 토사물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에게 대단한 종교 행위나 업적을 요구하시지 않아요.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인생 속에서 흔들림 없는 신뢰로 아버지의 때와 하늘의 선물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삶을 인내 속에서 잘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삶을 가장 기뻐하신다니까요. 그게 믿음이니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는 것처럼 사는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인 사랑하고 섬겨주며 참고 인내하며 잘 기다리는 삶이 바로 우리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내야 하는 위대한 천국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침묵, 우리 인생의 이 어두움은, 우리의 이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공고히 다져주는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인 거예요. 성도의 인생에 찾아오는 어둠은 하나님의 빛을 더욱더 사모하고 그 가치를 깊이 인식하도록 하는 믿음의 훈련 교재인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그 어둠을 스스로의 자가 발전으로 밝히려고 했던 거죠. 아직 힘이 남아있던 거예요. 그 힘마저도 하나님은 내려놔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힘 다 빠질 때까지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13년 동안.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힘과 지혜로 우리가 원하는 행복과 만족에 도달할 수 없다는 완전한 항복을 하기 전에는 우리는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 성도가 이 세상 속에서 점점 더 캄캄한 어둠과 기다림 속으로 던져지는 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의 정석인 거예요. 오히려. 그건 일이 잘 되고 안 되고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도는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그리고 이 세상이 얼마나 불가능한 곳인지, 어느 정도까지 자정 능력을 상실해버렸는지, 이 세상이 얼마나 어두운 곳인지를 뼈저리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세상이 부인되고 자기가 이 세상의 왕이 되고 싶어 쏟아내었던 자신의 욕심이 부인되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만을 바라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서는 자꾸 사라의 속삭임이 들려오죠. 신비한 것들을 체험해보라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긍정적 사고방식을 가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땅의 풍요를 쟁취하라고 부추깁니다. 하면 된다, 하면 된다, 하면 된다라는 긍정적 사고가 우리의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안 해요. 성도는 이 땅에서 해도 안 되더라를 배우고 가는 것입니다. 하면 된다는 성경과 정반대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아무리 스스로 노력을 해도 진짜 참된 행복과 만족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것을 배우고 가는 거라니까요. 해도 안 된다를. 심지어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도 감옥해서 금방 이 세상의 복으로 채워주신다고도 이야기해요. 그들은 그게 쿠에이즘이어도 상관없어요. 자기 암시 이런 거에도 상관없어요. 천만의 말씀. 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신앙의 지름길이라고 그들은 힘주어 이야기하지만 그건 멀리 돌아가는 길인 거예요. 그게 바로 사라의 속삭임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첩경은 없어요.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누가 얼마나 잘 기다려내느냐에 신앙의 경중이 판가름 나는 거예요. 지름길로 생각하고 내가 생각해서 가는 길은 하가를 안겨주는 외도의 길일 뿐이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는 교회의 방법론들은 전부 하갈이에요. 그 하갈에게서 신앙의 서자인 이스마엘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이스마엘들이 교회를 먹어버린 것입니다. 저도 그러한 신앙의 서자인 이스마엘을 낳아본 적이 있어요. 아니, 지금도 종종 낳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마엘이 두고두고 저를 괴롭혀요. 어린 시절 제가 신비한 현상을 찾아서 강산을 누빈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정말 짜릿했던 그러한 체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랜 기간 저를 격리시켰어요. 보이는데 뭐하러 보이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는 말씀을 보겠습니까? 저에게 큰 해를 갖다 줬어요. 저의 위신을 세우기 위해서 잘난 척을 하고 교만을 떨었던 일. 우리는 그러면 굉장히 우리가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남들이 나를 이렇게 우러러 봐줄 것 같으니까. 그러나 그렇게 나의 자랑이 되고 나의 행복이 될 줄 알았던 그 일들이 두고두고 저를 괴롭혀요. 나의 잘남이나 나의 깨끗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남을 헐뜯고 남의 실수를 들추어내서 험담을 했던 것이 두고두고 저를 괴롭혀요. 왜? 내가 깨끗하고 내가 잘났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나 아닌 다른 이들을 자꾸 밟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두고두고 저를 찢어요. 우리는 그것들이 행복한 줄 알아요. 그게 행복이 이르는 길인 줄 알아요. 근데 그게 나를 찢어버린다니까요. 계속해서. 나를 괴롭힌 사람에게 멋지게 복수를 해주면 내가 진짜 시원할 것 같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 내가 괴로워. 십수년 동안 그 일로 말미암아 무릎 꿇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이 나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그 이스마엘이에요. 거기에 넘어가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늘의 복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성도예요. 근데 제 안에서 스물스물 기어나온 이 세상에서의 자기 자랑이나 자기 증명을 통해서 행복을 얻으려는 그런 욕심이 사라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게 했고 그 결과 저의 육적 사생아인 죄를 제가 출산해버린 거예요. 여러분은 그 자리로 가지 마시란 말입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내 생각엔 그 방법이 나에게 행복을 갖다 줄 것 같았는데 그렇게 해서 낳은 이스마엘 때문에 오랜 시간 고통을 받은 일들이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있어요. 우리는 종종 그 이스마엘을 낳는 자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스마엘을 낳고 13년간 돌아간 거 기억하세요. 그렇게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의 꾀를 따라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려 할 때 우리에게 쾌감이 분명히 주어져요. 그러나 그것은 즉각적이며 일시적인 거에 불과해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본문 4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못하고 편법을 사용하여 일을 도모했는데 하갈이 금방 잉태했어요. 금방 기도 응답이 왔어요. 셋 다 굉장히 기뻤겠죠. 그 일로 말미암아 셋의 관계가 갈기갈기 찢어졌죠. 그 일로 말미암아 이스마엘의 후예인 아랍 사람들과 이삭의 후예인 이스라엘이 오늘날까지 싸우고 있어요. 4천년을 그 이스마엘에 의해 괴롭힘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감찰하심을 지켜보심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직무유기 현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침묵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감찰하심입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당신의 백성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감찰하심에서 허락된 것이기에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잘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결론으로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감찰하심이었음을 보여주면서 교회에게 용기와 격려를 북돋아줘요. 잘 참으라고. 하갈이 역시 조급증에 걸려서 아이고 나 여기서 못 살아 하고 사라를 피해 애굽으로 도망가 버리죠. 술길이라고 나오는 그 길은 애굽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하갈이나 지금 똑같은 존재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요.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돌아가라! 그럼요. 돌아가라니요. 그 고난 피해서 당신의 침묵을 피해서 그 기다림 피해서 지금 나는 애굽으로 풍요의 땅 애굽으로 지름길을 통하여 걸어가고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길을 막고 서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가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똑같이 이야기해줘라. 돌아가라고. 돌아갔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네가 낳는 아들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으라고 그러죠. 그 말은 여호와께서 고통을 들으신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안 듣는 줄 알고 너 도망가는 거냐? 내가 듣고 있다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하갈이 자기가 했던 그 우물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이름 줘요. 감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아,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거였구나. 나를 버린 게 아니었구나. 침묵하신 게 아니었구나. 나를 지켜보고 계셨고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 나에게 그 긴 어둠의 시간을 허락하신 거구나. 돌아가자 하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가서 남편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야기해줬겠죠. 내가 이러이러해서 도망가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나는 너를 감찰하고 있었고 뭔가 뜻이 있어서 너에게 그런 어둠을 허락한 거야. 그러니까 돌아가서 잘 참아라고 이야기해서 다시 돌아왔어요 라고 이야기해줬을 거 아닙니까. 가서 아브라함과 사라와 하갈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확히 받은 거죠. 바로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떨어지는 것입니다. 기다려라, 돌아가라. 여러분, 우리에게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나 하는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거 피해서 엉뚱한 거 쫓아다니면 안 돼요. 엉뚱한 세상의 힘으로 때로는 내가 예전에 중독되어졌던 그런 것으로 나를 행복하게 만들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때 끝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돌아가라고. 못 돌아가겠거든. 부엘라 헤로이를 기억하세요.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 그 하나님이 살아서 내 안에서 나를 감찰하고 계신데 그렇다면 이 일들이 무언가 나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겠지 하고 잘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잘 견디세요. 그게 성도의 기다림이며 믿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